좁은 길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지만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로 많이 갑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이 인도에서 잘못 길에 빠져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짜들이 이미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보면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죠. 구약시대 파수꾼은 누구겠습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빠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신약시대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교회시대라는 거죠. 신약시대는 교회시대죠. 교회시대에는 누굴 통해서 파수꾼 역할을 합니까?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있죠.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움받은 리더가 가짜라면 심각해지는 거죠. 리더가 하나 잘못되면요,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한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딘지 리더가 잘못되면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쁜 문, 나쁜 길과 대조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다시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고 거기에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다고 다시 한번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럼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그러면 가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데도 자기가 부름받은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가 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처럼 가장해서 하는 사람이 가짜인 거죠. 그죠?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구약시대 보시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진짜는 하나밖에 없지만 가짜는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수에 밀려서 오해받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했다는 거죠. 다수가 많으니까 힘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죠? 다수가 많으니까 가짜가 진짜 같아요. 이걸 사람들이 보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 가짜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말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물질을 탐하고 심지어 예언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거짓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가 별로 중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을 어루만지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 평안은 없다. 가짜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자신이 선지자라고 외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여전히 가짜가 있으니까 내가 가짜 조심하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렇게 산상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가짜는 누굽니까? 라는 거죠. 누구였습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과 페르시스, 사두개인, 이 종교 지도자라는 거죠. 왜 그러면 그들이 가짜입니까? 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은 천국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천국 들어간 사람 막는다는 거죠. 어떻게 천국 들어간 사람 막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편하게 왜곡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고 율법의 사람들을 매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은 겉도 보지도 않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도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근데 항상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적들이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야, 그래,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율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이렇게 부추긴 사람들이 가짜였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가짜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이런 가짜들이 더 기승을 펼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이렇게 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라고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가짜가 뭐 한다는 겁니까? 기적을 행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이 가짜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엔타이크라이스트도 마지막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짜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려서 못 가게,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세상이 악랄해지고 얼만큼 유혹이 많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런 자들이 많아질 것을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그러나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거죠. 사탄의 일꾼도 천사의 일꾼처럼 가장해서 아주 글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저는 생각하기에 떠오르는 것이 유타에서 때문에 몰몬입니다. 그렇죠? 몰몬들.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정적인지 모릅니다. 술, 담배 안 합니다. 그죠? 그걸 잘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모습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진짜구나라고 떠나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에 몰몬교 따른 사람들이 이미 1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하죠. 그죠? 외적인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 이들이 어떤가? 이 가짜들의 세 가지 속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들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시면 양하고 염소를 많이 키웁니다. 이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구겠습니까? 일이죠. 이들이 와서 잡아먹는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양이나 염소는 이 일을 보면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잡아먹기 때문에 이들이 아주 위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위장에 능숙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목자들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거죠. 자, 양과 이리를 가진 목자들에게 있어서 적은 일입니다. 그죠? 이들이 몰래 와서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목자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양의 가죽을 덮어 쓰고 양우리에 같이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뒤집어 쓰고 있다가 이리가 오면 싸운다는 거죠. 자, 양과 염소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리가 올 때 어떻게 온다고 되십니까? 뒤집어 쓰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오는 거니까 이게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걸 모르고 있다가 잡아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위장에 굉장히 능숙하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위험합니다. 이들은 변장에 능숙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탐욕스럽습니다. 자, 양의 탈을 쓰고 와서 온다는 거죠. 그들이 와서 뭐합니까? 이들을 노략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략질한다는 것은 강탈하다, 약탈하다, 잡아먹는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쁜 선지자들이 아주 사악한 악한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리나 정의를 얘기하는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 누굴 위한 겁니까? 다 자기 위한 것이죠. 자기의 배를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때문에 뭐가 구별되는가?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구별되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이 내 자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자라오면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자가 싸우는 것이죠. 이건 진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돈을 받고 잠시 지키는 사꾼 목자를 어떻습니까? 양은 내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을 처하면 양은 내버려두고 자기 목숨을 중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이리가 나타날 때 구별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 가짜들은 자기 실리를 챙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 치고 돈 없는 이단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돈은 이단 맞습니까? 다 자기를 챙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로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을 펴는 사람들입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덮어두고 뭡니까?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 끼어든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복이죠. 여러분 말씀 잘 순종하면 세상적으로 복 많이 받습니다. 자식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말 때문에 교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죄의 선포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 대신에 다, 여러분, 오시면 잘했습니다. 교회 오신 거 복 받습니다. 다 그런 게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자기 신앙을 돌아볼지 모르고 기복신학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그죠?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쓴 설교집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꽤 직설적으로 죄에 대해서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교회 어른들은 교회에 와서 자기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그 뭐라고 하는가?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 나이에 야단 맞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죄들 설교하면 자기가 야단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나이에. 그 싫어한다는 거죠. 그럼 뭘 좋아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찮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들어야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교회를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바르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죄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말 듣고 기분 나빠서 교회 떠나면 어떡하나?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 리더들을 모아서 수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떠나면 교회에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를 흩뜨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10동안은 구별하니까 못 오지만 떠나고 나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앉아서 갈 수 있으면 교회를 흩뜨릴 것이고 너희가 앉아서 제자들을 이끌어내서 자기들을 이끌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너에게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그러지다는 말이 뭐냐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주의적인 말을 합니다. 현실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달콤한 말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서 오니까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 말씀 믿고 권받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어? 쉬운 대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가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사람들 몰래 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가짜들을 내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가짜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이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 가짜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멋있습니다. 외적으로. 뭐 악하게 생기지도 않았고요. 수리하기도 하고 학벌도 높고 굉장히 교양 있기도 하고 말도 굉장히 품 있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아, 이 사람 뭔가 있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럼 절대로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마귀 머리에 뿔나고 꼬리에 뿌리 저기 꼬리에 달려 있고 삼창 들고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긴 나가야죠. 근데 지금 나가지 마시고 천천히 나가세요. 천천히. 그렇게 날씬하게 말하는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짜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한 가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이 열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보고 탈을 쓴 것을 모르고 이린 것을 모르고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 잘 모르고 지금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보고는 확실하게 이 나무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알곡과 가라지는요, 수수하기 전까지는 거의 생긴 게 똑같습니다.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기 전에 잘못 뽑으면 이 알곡도 같이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뿌리가 같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같이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수수할 때까지 냅뒀다가 수수할 때 되면 그때 자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저는 시골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억하기로는 수수할 때가 되면 논에 피 뽑으러 갑니다. 이 피가요, 이 이삭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그 전까지는 구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수할 때가 되면 확실하게 구별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뽑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고 또 나무를 보면 열매의 질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죠.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나쁜 것에서 엉겅퀴와 같은 그런 벌벌이 없는 잡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무화과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뽑아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열매를 보고 안다는데 그럼 열매는 뭡니까? 라는 거죠. 열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언어, 그 사람 가진 타이틀, 가진 부, 언변 이런 거 보고 와, 저 사람이 뭔가 있다 따라가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거 보니까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외적인 거 숨길 수 있습니다. 그죠? 잘 차려보면 됩니다. 병풍 있고 숨기기 쉽지만 그 사람의 속인격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입니다. 웨슬리가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참된 선지자인지 알려면 맨 먼저 그들의 가르침의 열매가 그들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난지를 관찰해 보면 된다. 과연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천국 생활에 합당한 성품들이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풍겨하고 있는가? 그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참을성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자, 그 사람의 먼저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삶도 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쳤으면 그도 어느 정도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가르쳤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의 자신뿐만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같이 보라고 요한 뇌수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래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바깥의 것을 많이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포장하는 것이 오늘 아래요? 그 말에 조직폭력배들이 참 많이 합니다. 그냥 조폭이라죠, 조폭들. 조폭들이 옛날에는 뭐 술집, 유흥업소 이런 데 싸우고 이껏 뺏어가지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지탈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진화해가지고 변신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파이낸스 회사를 세워가지고 버젓이 사채업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인테리어업체, 이런 걸로 다 교묘하게 바꿨다는 거죠. 자, 위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잘 안 갚는 사람 있죠. 그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대로 잘 협조 안 해. 그럼 결국은 조직원을 동원해가지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폭력도 하고, 살인까지 합니다. 그죠? 그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조폭들이 사회에서 음성적으로 하다 보면 이 법이 많이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이 조폭들과 관계돼서 그들의 일을 봐주고 이익을 챙기는 변호사들 꽤 많이 됩니다. 이들도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삶이 완벽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라면 점점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한꺼번에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그것이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조심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중에 가면 이것을 갖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보라고 말합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삶에 다 나타나면 좋겠지만 다 나타나는 게 어렵습니다. 한 개라도 제대로 맺히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보시라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열매 대신에 다른 것들 나타나는 거죠. 그죠?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거짓과 게으름과 편견과 고집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것은 가짜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겁니다. 말.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한 것입니다. 칼빈은 그 사람의 열매를 갖다가 삶에서 국한되는 것은 어렵다. 더 나아가서 이 말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되십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은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마음이 깨끗하면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고 덕이 되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거기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생각을 안 해요. 처음 만난 사람에도 무척 그냥 반말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반말하는 사람. 반말이 입에 붙었어요. 내가 많든 뭐든 아니고 무조건 반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키지도 않을 말은 무지 잘합니다. 약속은. 뭐 하면 내 손가락에 장 찢는다 하면서 약속 안 지켜요. 그리고 모이면 남 사람, 그렇죠? 남 흉 보는 사람 있죠. 그죠? 자기 얘기는 안 합니다. 그죠? 무조건 남 얘기, 그리고 좋은 얘기 안 합니다. 허물을 뜯어낸 거죠.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직분자가 교회 안에서, 그죠? 다른 사람 말하는 게 누구한테 통해서 들리면 그 사람 직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만큼 이 말에 주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사람 모든 인생을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잠언이 야고보서라고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얼마나 이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치밖에 안 되는 혓바닥을요, 컨트롤할 사람이 없대. 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세계래. 이것이 온몸을 불을 불살라버리는 불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싸웠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훅 말아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혀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잠언, 신약의 야고보서 보면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사람 대화도 있지만은요, 특히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라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말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2단, 3단 얼마나 많습니까? 갈수록 진짜와 비슷한 짝퉁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구별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저 교리.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 이외에 다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가짜입니다.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합니다. 그죠? 이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성경이 없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성경이 없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성경에 쓰여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일단은.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시사장에 지금 오픈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걸 들으면 저거 진짜 아닌가 확인해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경을 모르면요,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그냥 다 진짜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기준이 없으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성경이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저 사람이 바로 가르치는 것인지 가짜를 가르치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근데 열매가 금방 맺어집니까? 아니죠. 열매 맺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속도 말하면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판단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마지막에 하나님 몫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보고 알아래. 그러면 그 사람이 열매가 뭔지 쭉 살펴봐야 됩니까?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 무슨 말 하는가, 인생이 어떤가 따라가면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다 겪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 또 외출을 만났을 때 그 모습밖에 모릅니다. 실생활에서 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분명한 것은 그런 가짜들이 있는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가짜들이 기승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또 부족한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확신하고 예수님과 나의 체험을 분명히 구세주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은 어떤가? 아직도 사랑이라든가 인내라든가 절제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온유함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많이 회개할지 모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름받은 자로서 또 언젠가 하나 앞에 서야 될 자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신 말씀들이 거짓 선생들을, 거짓 선자를 삼거나 저는 꼭 리더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꼭 직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삶에 처음 믿을 때와 지금에서 삶의 변화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자기 성찰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교회 리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되면 남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죠? 저는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다 예수 믿는다고 다 봅니다, 그죠? 어떻게 말하나, 어떻게 해도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들은 다 리더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늘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찰해서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한순간 되지 않습니다, 그죠? 시간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사람이 아직도 바뀌어가고 있어라고 인정받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옛날 시간과 똑같아. 그럼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찍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진답니다. 불이 어디겠습니까? 지옥불이죠, 그죠?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겁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복받는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 자비에 대한 말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말씀도 똑같이 보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 있게 보시라는 거죠. 복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보시라는 거죠. 그래야 뭡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죠? 두려움이 생겨야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아이 뭐 나는 믿는데 뭐 언젠가 되겠지 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 가운데 책 쓴 사람이요, 지옥은 없다는 사람 책 쓴 목사도 있습니다. 지옥은 없대요. 성경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뭔데 지옥이 없다고 그럽니까? 그게 완전 가짜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 그거 좋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어떻게 지옥을 예비할 수 있는가? 말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과 정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좋아서 따라간다는 거죠.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죄에서 떠나려고 애쓰는 삶이 있어야만 됩니다. 한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다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조금 조금씩 커져, 자라서 갑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조금 조금씩 더 커져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철든다는 말씀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철 안 듣더라면 철 들어야만 됩니다. 그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나를 맞춰가는 것이 점점 늘어나야 성숙하는 것이고, 철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나를 죽여야만 됩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못합니다. 나를 죽이는 게 쉽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오. 너희는 상석에 가지 말하는 거죠. 그죠? 낮은 자리에 앉았다가 어서 오십시오. 올라가는 게 괜찮지만 위에 앉았는데 당신 거기 왜 있어서 끌어내리면 그게 무슨 창피한 것이죠. 내려 높여가기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신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전쟁이 났을 때 힘으로 싸우는 것은 하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상책은 뭔가? 남들이 나를 넘보지 못할 만큼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로 무장하고 있으면 가짜가 못 온다는 거죠. 잔디 있습니다. 잔디, 그죠? 잔디를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잡초가 안 생기게 합니까? 잔디 뿌리를 강하게 하면 잡초가 못 생깁니다. 잡초약 뿌리기 전에 제초약을 먼저 뿌려서 먼저 잔디 뿌리를 튼튼하게 하면 못 들어옵니다. 그죠? 우리 감기 병 잘 안 걸려면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면 됩니다. 그죠? 건강하게 만들면 됩니다. 감기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가 면역이 시스템이 약할 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면 감기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손 잘 씻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손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씻으면 우리 영이 건강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것이죠. 한순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 앞에 인정받는 좋은 삶이 될 뿐만 아니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